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다른 모든 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매체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지 묻는 질문에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라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과 지난 2015년 핵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 행정부가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우라늄 농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을 위한 간접 협상을 벌였지만 이란이 기존 합의 범위 밖의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터키, 유엔이 13일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합동 조정센터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각 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엔의 후원 아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합동 조정센터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이스탄불의 위성이며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행과 연계한 일반적인 감시와 조정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흑해 차단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의 80%는 흑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략이 필요하다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책임규명회의 회의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순한 진실은 우리가 논의하는 동안에도 어린이와 여성, 남성, 젊은이와 고령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세계 다른 많은 지역에서 교통을 겪고 있다며 어제 잃은 것들에 대해 비탄에 빠져 있고 오늘 잃게 될 것은 무엇인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숨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법은 단순히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칸 검사장과 포프커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무장관,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약 40개 나라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날 장관급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과 법원들이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려는 상황에서 조정과 일관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노르드스트림 1 발트의 가스관의 계속적인 가동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즈프롬은 13일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앞서 수리를 위해 캐나다에 보낸 터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즈프롬은 현재 수리를 맡은 독일 지멘스사가 포르토바야 갑 기지로 보낼 가스터빈 엔진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문서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즈프롬은 향후 가스관의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고장난 가스터빈이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며 돌려보내기로 밝혔고 이에 따라서 가즈프롬 측은 지난날 중순 이래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들어가는 가스를 처음에는 이전 공급량의 60%, 나중에는 40%까지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3일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 중인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극초음속 무기의 한 종류인 공중발사 신속대응 무기의 로켓 추진체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오퍼레이셔널 파이어즈로 불리는 지상발사체계의 첫 실험을 뉴멕시코에 소재한 화이트 샌드 미사일 실험장에서 실시해 성공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추적과 파괴가 어려운 무기체계를 말합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처음으로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비행훈련을 한반도에서 펼쳤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미 본토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 연합비행훈련을 한반도에서 펼쳤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한국 내 임무 공역에서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포함한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국 공군이 14일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가상의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공격 편대군과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등 항공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의 F-35A가 도입된 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으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F-35A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엔 미 공군의 F-35A, F-16, 그리고 한국 측 F-35A와 F-15K, KF-16, FA-50 등 총 30여 대의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스텔스 전력의 최첨단 5세대 전투기 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4세대와 5세대 연합전력의 통합 운용 능력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린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공군은 앞서 이번 훈련을 위해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 F-35A 전투기 6대를 지난 5일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미 공군 F-35A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건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F-35A는 F-22 랩터와 함께 현존 세계 최강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최고속도 마하 1.6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 다른 전투기 지원 없이도 적 레이더망을 피해 목표물을 선별 타격할 수 있습니다. 8톤인 원자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35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하고 격파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번 훈련은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모두 21차례 무력 시위를 벌였고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전력이 언제든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군 자체도 F-35A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들이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면은 북한의 뭐 방공망 제압은 물론 주요 시설 혹은 지휘부까지도 모두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F-35A를 40대 구입해 실전 배치했고 내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20대 정도 추가 도입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 당시 한국군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F-35A 전투기 도입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북한이 지금 전략무기다, 전술무기다 해서 미사일 중심으로 굉장히 공격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을 북한과 한미 간의 능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자기네들의 취약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회담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등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확인해 확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미한 군 당국의 후속 협의를 통해 이번에 F-35A가 전개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문재인 전임 정부에선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F-35A를 처음 도입하면서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했지만 윤석열 새 정부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공개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F-35A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꺼내고 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어떤 협상 끈은 유지하되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대북 억제 전력은 앞으로 더 공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 그래서 F-35A 추가 도입도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대가 추가 도입도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 등에 따라 향후 미군의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연합비행훈련은 미한이 사실상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며 향후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35는 사실 비행을 해도 북한이 포착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리에 이것을 공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역시 여장 복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사포 발사나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옥은 미한 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의 우려가 컸다며, 미국은 단순히 대북 억제 차원을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 작전 역량 향상을 위해 한국과의 합동훈련을 다양한 수준에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미 본토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한미 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한 동맹이 내린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최근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활동 방사포 시스템을 시험했다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3일 한국군 당국이 11일 북한의 방사포 추정 항적을 포착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서해상으로 구경 240mm 이하의 재래식 방사포를 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전날인 10일 오후에도 방사포 두 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편 메이너스 대변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지금 당장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우리는 정책상 계획되거나 시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13일 미한 연합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한 VOE의 질의에 연합훈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다만 주한미군은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병력의 준비태세와 숙련도,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합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한 동맹이 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른 올 후반기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은 다음 달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될 전망입니다. 연합대비태세 점검과 확립 차원에서 이번 후반기 연합훈련에 야외 실기동 훈련 FTX를 포함할지를 놓고 미한 군 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한 동맹이 다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한미군 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시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미한 동맹의 역할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이날 한국의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미한 동맹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북한이 영내 파트너국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케모라 사령관은 이런 배경을 고려해 양자관계에 집중한 우리 미한동맹을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런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미한 양자동맹뿐 아니라 주변 파트너국과 다른 동맹국도 포함하는 연합이 중요하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적 조언은 미한동맹이 연합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연시만에서는 안 되는 것이 동맹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단순 유지가 아니라 계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는 핵폭발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고려하지만 생화학 무기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미한일 3국 간 협력도 강조하며 이는 동북아시아 내 안정과 평화,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받겠지만 유사시 한반도에서 새지 많은 비전 투원이 후송돼야 할 텐데 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현재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도 하고 있지만 육해공군의 야전 훈련 여건도 보장해야 한다며 공중, 해상, 지상, 사이버, 우주 등 다영역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밖에 라케머라 사령관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세계 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마저 현재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서 이득을 봤다며 그들도 우리가 지키려는 국제 질서의 수혜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케머라 사령관은 이날 강연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선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가을 예정된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해 북한이 7차 핵실험 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도 있고 몇 주일 후 혹은 올해 안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라케머라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이어 이 같은 북한의 위협 속에 전투 준비 태세가 미한 동맹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호주에 순환 배치된 미국 장거리 폭격기 B2가 영내 모든 잠재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향상시킨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미국이 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군사령부는 장거리 폭격기인 B2 스프릿이 인도태평양 작전지역인 호주 엠벌리 공군기지에 최근 배치됐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순환 배치의 일부로 호주에 배치된 B2 폭격기는 호주의 군사협정에 따른 강화된 협력 구상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합동과 다자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향상시킨다고 위기나 침략을 억지 저지하고 지배하는 태평양 공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동맹 파트너 합동군과 함께 훈련 임무와 전략적 억제 임무 수행을 위해 B2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주에 배치된 B2 폭격기가 북한과 중국 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보다 큰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며 다른 국가의 행동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 태스크포스는 세계 각지와 미 본토에서 다양한 기종의 폭격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진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0일 보도자료에서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비행단 소속 B2 스프릿 폭격기들이 태평양 공군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호주 엠벌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2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B2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 가능하며 암속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날개 길이는 52.12m, 기체 길이는 20.9m로 최대 이륙 중량은 152,634kg, 무기 탑재량은 18,144km에 이르며 유도폭탄 또는 핵폭탄 같은 재래식 무기와 원자핵 무기 모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에 B2 폭격기는 북한의 대공방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북한의 거의 모든 목표물에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핵심 임무는 핵무기를 운반하는 데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따라서 핵무기를 더 이상 운반할 수 없는 B1 대신 B2를 배치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새 규정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토의 규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04표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지침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날부터 본회의 토의에 붙여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본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각 조항과 수정안은 본회의 토의와 표결을 통해 채택돼야 최종안에 포함됩니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엄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매년 국방수권법의 의회의 예산권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포함했던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주한미군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관련 규정입니다. 하원 군사위는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에는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대한 진전 상황도 포함돼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미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번 본회의 심의에선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 촉구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토록 하는 규정 포함 여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제출한 미국 이산가족 방안은 국무장관 화상 방식 등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 제공 허용 규정과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의원 등 20여 명의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의 공훈을 재조명하는 초당적 결의안도 본회의 심의에 올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로를 세운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북한 등 적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수정안과 북한 등 적국이 소유한 회사와 미국의 항만 운용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세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의 법안과 조율될 최종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이 밝혔습니다. 최근 500호 건물 주변에서 새롭게 포착된 굴착 움직임은 핵폐기물 추가 보관을 위한 중축이나 보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 사무처장을 지낸 울리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3일 VOA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냉각수 배출이 관측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means that the most likely the reactor is operating. This is what it means. When it's operating, it will.
하이노넨 연구원은 원자로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 냉각수의 배출은 원자로가 가동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사용 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면 새로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며 원자로 가동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 억지력 확장과 개선을 원하는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need plutonium. They have said it in public that they want to improve and expand.
또한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열 핵무기, 즉 수소폭탄 실험 등 추가 핵실험을 전제로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로를 가동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시설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는 북한 특성상 삼중수소를 얻으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해당 원자로에서 소량의 삼중수소 생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최근 북한에 내린 지난 수주간의 폭우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축적된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they are built properly, no problem. People when they build nuclear installations, they take all.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시설을 건설할 때 폭우나 홍수 등 극한의 기후 조건을 고려한다면서 제대로 지으면 이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우나 홍수가 원자로 등 다른 핵시설 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의 교훈을 통해 북한은 이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켰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의 방사화학 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약간의 연기와 그림자가 포착된 것은 향후 있을 핵연료 재처리와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핵폐기물 저장시설로 알려진 500호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all those waste you need to take care. You cannot put them in the environment. So you need to put this to the.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런 측면에서 최근 500호 건물 주변에서 새롭게 포착된 굴착 움직임은 핵폐기물 추가 보관을 위한 증축이나 보수 정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잇단 폭우에도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최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관찰한 결과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3개월 연속 냉각수 배출이 지속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변 핵시설 방사화학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소량의 연기와 그림자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이 같은 연기 배출이 관찰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시설로 알려진 500호 건물 주변에서 최근 새로운 굴착 활동이 관측된 것은 영변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굴착 활동은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을 개조하거나 증축 또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활동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미국 국방부 리처드 존슨 핵 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와 김성민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양측 대표를 맡았고 양국의 관련 주요 지기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 1997년 대확산회의로 시작했다가 2016년부터 협력 분야를 확대해서 지금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로 발전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한국에서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무역 장벽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미한 협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새 정부와 미한 공동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고 양국의 경제, 기술, 안보 협력을 위한 무역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난 5일부터 7일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우선순위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 중 무역 장벽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두 나라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늘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고위 관리는 물론 기업 대표들과도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가 의회에서 영향력 있는 정책 해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초선인 영김 의원은 의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 인권법안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행정부에 촉구하고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민간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13일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리플루망 원칙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리플루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으로도 불립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어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도 이날 VOA에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센터는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면서 동시에 살인 또한 용납할 수 없으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증거는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기본적인 권리 박탈은 부시 센터의 원칙과 공약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도 이번 사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12일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실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포함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유엔 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EU는 계속 즉결 처형과 다른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한국 해경은 지난달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습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이 사건의 진상 책임 규명을 위해 유엔의 협조를 진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대체로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작성한다며 초안이 완성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캐나다 민간단체가 탈북민의 재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캐나다 난민 당국이 일부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 등 입국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탈북민의 캐나다 재정착과 관련해 입국 자격 요건을 갖춘 일부 탈북 여성 등에 대한 재정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대변인실은 13일 현지 대북인권단체 한보이스가 운영하는 탈북민 재정착을 위한 첫 민간지원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박해를 피해 고국 밖에 있으면서 보호가 필요하고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인 해결책이 없는, 즉 그들이 현지에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는 경우 난민들을 재정착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난민시민부 장관은 해당 부처가 특정 북한인 사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공정책에 따라 북한 밖에 있는 특정 북한 여성들과 그의 가족 등 일부에 대한 캐나다 재정착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선 한보이스가 해당 사례를 신청하면 IRCC가 이를 심사할 것이라며 신청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보건, 범죄, 신원 확인 등을 비롯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보이스는 이들이 캐나다에 도착한 첫 1년 동안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보이스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와 공식 협약을 맺어 정부의 행정지원 속에 2년 안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민 5가족을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1979년 세계 최초로 국가가 아닌 시민들이 난민을 후원하는 민간 난민 후원 프로그램 PSR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전으로 인한 난민, 이른바 보트 피플 등 11만 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등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난민 후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보이스의 계획도 이 프로그램을 탈북 난민에 적용한 것입니다. 캐나다가 이를 통해 탈북민을 수용하면 민간의 도움으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 현재 탈북민의 특수지위를 인정해 자국에 수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등 극히 일부입니다. 캐나다는 2010년대 초반 탈북민들의 재정착지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캐나다 정부가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 지정국 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 5월 31일부터 한국에 적용하면서 캐나다에 정착하는 탈북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제도에 따라 한국 정부에 탈북민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한국을 거쳐온 탈북민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이 공개되자 탈북민 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아닌 한국 정부에 의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탈북민들은 북한 어민 두 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진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티머시 조 씨는 13일 VOA와의 통화에서 사진을 처음 접한 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그 모습이 포착됐잖아요, 카메라 안에.
그렇죠.
이게 특히 북송을 경험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 사진 자체가 지금.
조 씨는 차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되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몽골 국경을 넘으려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당했습니다.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진 채 사흘간 버스에 실려 북한 접경에 중국 툼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조 씨는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인계되는 순간 탈북 어민들의 공포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두려움이 굉장해요. 저도 당시 다리를 건너서 북송되는데 그때는 바지 오줌을 다 샀어요.
한국통일부는 12일 국회 요구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어민들은 인계 당시 군사 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두현 씨는 13일 VOA에 그동안 중국에 의해 자행된 북한 주민 인권 유린이 한국 정부에 의해 벌어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강제 북송이라면 중국 정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 정부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그러면서 북송된 어민들이 현재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말했습니다.
가면은 무조건 이건 처단 대상인 거예요. 그 정도면은 너 간 것도 모자란데 안 오겠다고 발버둥 치기까지 하고, 이건 완전히 조국 배반자. 이 사람들은 살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지려예요.
또 다른 미국 거주 탈북민 김마태 씨는 이번 사건이 치 떨리는 만행이라며 탈북민 사회는 전임 한국 정권에서 이런 사태를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정치적인 그런 구실로 인해서 도로 북한으로 보내진 것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인 게 아니에요. 전체 탈북민들 자체가 원래.
김 씨는 이번 강제 북송으로 인해 탈북을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움츠러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그들이 돌아온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안 생각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탈북민들은 북송된 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전임 한국 정부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북한 어선 귀순 당시 해당 어민들이 상관의 가혹행위에 앙심을 품고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두현 씨는 체제와 권위에 대한 복종이 몸에 밴 북한 사회에서 상관에게 불만이 있어 16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날조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구심에 사비를 들여 어민들이 출항한 함경북도 김책 씨의 중개인을 보내고 수소문했지만 주민 16명이나 죽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이거는 진짜 북한 역사의 흉악범죄도 이런 흉악범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또한 탈북민들은 설령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북송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공원이 오는 27일 추모의 벽 제막식과 함께 재단장한 모습으로 공개됩니다. 기념공원의 주요 조형물인 벽화를 설계한 루이스 넬슨 작가는 추모의 벽 건립으로 기념공원의 이야기가 완성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넬슨 작가는 미국의 JFK공항, 세계무역센터, 뉴욕 지하철 등을 비롯해 유수의 산업 디자인에 참여한 유명 디자이너입니다. 오는 27일 추모의 벽 공식 제막식을 앞두고 박형주 기자가 넬슨 작가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오는 27일 추모의 벽 공식 제막과 함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벽화 디자이너로서 소회 어떻습니까?
The idea of having a wall of remembrance.
추모의 벽을 만들자는 구상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측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을 비롯해 재단 이사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전쟁에 전사한 미 육해공군 등 3만 6천여 명과 미군의 배속대에 함께 싸운 카투사 7천여 명의 이름을 벽에 새기는 거죠. 제법 긴 벽이 들어서는 만큼 주변 나무를 옮기는 등 전반적인 재단장을 했습니다. 저는 벽화를 설계한 사람이지만 이번 추모의 벽 디자인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업이 아주 훌륭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추모의 벽은 기념공원을 더욱 빛나게 할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것입니다. 27년 전인 1995년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 씨가 제작한 19인 용사상과 제가 설계한 벽화에 추모의 벽이 더해지는 것인데요. 이제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공원과는 처음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 friend of mine, a new friend of mine who I got to know called me and wanted to ask if I could help him.
1989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미국 연방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종종 워싱턴 DC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때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조각 작업을 했던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래픽 디자이너나 벽화 작가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두세 명 뛰어난 예술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냐고 물었죠. 그리고 워싱턴에 내려가 저의 구상에 대해 발표했고 결국 제가 선택됐습니다. 그게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작업에 왜 참여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I had a very good reputation at the time, so I knew what I was doing.
당시 저는 디자이너로서 제법 명성이 있었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는 1954년 대학에 입학해 58년 졸업했습니다. 이후 학군 장교로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 등으로 약 5년간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대학 시절 친구 중 3, 4명 정도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막 전쟁에서 돌아온 이들이었죠. 우리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송이였는데 그들은 무척 성숙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날 괜찮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개인적 이유로 그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화강암으로 된 벽화에는 인물 사진 같은 다양한 미국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요. 벽화 설계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셨습니까?
I had a perspective as to the importance, first of all, the importance of the war.
한국 전쟁은 미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한국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벽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는 데 이런 이해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국과 관련해 제가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를 비롯해 다른 예술가들이 전쟁과 군인들을 어떻게 묘사해왔는지도 연구했습니다. 또한 이 기념공원이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관, 워싱턴 기념비, 링컨 대통령 기념관 등 여러 기념관을 이웃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고민했습니다.
작가 시각에서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Well, there is. There's a major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전 기념공원의 목적과 설계의 초점은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사자 이름을 새겨넣었습니다. 이것은 망자를 기억하는 전통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선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고래 사냥 등 바다에서 일하다 변해당한 이들을 장례하는 일환으로 교회에서 벽에 이름을 새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중요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주변에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기념관이 있고 링컨 기념관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기념하는 공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복무 중인 개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정에선 복무 중인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을 벽난로 위나 침실 탁자에 올려놓곤 했죠. 저희 할머니도 일본 한국에서 복무했던 제 사촌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기념공원 벽에 군인들의 사진을 새겨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90년대 당시에는 그렇게 한 곳이 없었습니다.
작가님께서 한국전쟁 기념공원과 관련해 가장 감탄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What I admire is the humanity. That's what I get from everybody.
인간애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선 국가를 위해 복무한 진짜 사람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19인 용사상이나 벽화에 새긴 사진들을 통해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당시 그곳에 있었던 이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곳이 다른 기념관과 비교해 무척 개인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국인이 이곳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백악관이나 의사당, 심지어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이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벽화 앞에서 신발을 벗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유명한 디자인을 했지만 제가 만든 벽화가 누군가에게 경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모자이크, 전쟁 기념비 미스터리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한국 전쟁과 기념공원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It was an important project that I was designing, but not only that, but it was an important war.
한국 전쟁은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미국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은 미국의 전쟁 구조와 방식을 바꾼 주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유엔군에 포함돼 치른 전쟁이었고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싸운 첫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참전과 전쟁의 결과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이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방의 주요 동맹국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저는 항상 미래의 힘은 다음 세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들의 현재 모습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줄 뿐 아니라 어디로 갈지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벽화 제작자인 루이스 넬슨 씨로부터 최근 새롭게 단장한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박형주 기자 인터뷰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1도, 낮 39도, 양덕 아침 19도, 낮 28도, 신의주 아침 21도, 낮 30도, 구성 아침 20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27도, 강계 아침 19도, 낮 26도, 희천 아침 21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30도, 개성 아침 21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21도, 낮 30도, 신계 아침 20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1도, 낮 30도, 장전 아침 20도, 낮 29도, 평강 아침 18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9도, 낮 29도, 장진 아침 14도, 낮 22도, 청진 아침 19도, 낮 23도, 김책 아침 19도, 낮 2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6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12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12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범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 BUE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겠다고 확조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야일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총리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라피드 임시총리는 말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계속해서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외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피드 임시총리는 말로서는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며 외교는 그들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유세계가 무력을 사용할 것임을 이란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라피드 임시총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영내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의 통신에 따르면 이날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영내와 세계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터키, 유엔이 13일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합동 조정센터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각 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엔의 후원 아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동 조정센터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이스탄불에 위치할 예정이며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행과 연계한 일반적인 감시와 조정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르마크 실장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흑해 차단으로 2천만 톤의 곡물이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의 80%는 흑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중추 전략이 필요하다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책임규명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순한 진실은 우리가 논의하는 동안에도 어린이와 여성, 남성, 젊은이와 고령자들이 공포에 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세계 다른 많은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어제 잃은 것들에 대해 비탄에 빠져 있고 또 오늘 잃게 될 것은 무엇일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숨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법은 단순히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 1 발트해 가스관의 계속적인 가동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스프롬은 13일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앞서 수리를 위해 캐나다에 보낸 터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스프롬은 현재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로부터 가스터빈 설치를 맡은 독일 지멘스사가 포르토바야 가입 기지로 보낼 가스터빈 엔진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문서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스프롬은 향후 가스관의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고장난 가스터빈이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며 돌려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가스프롬 측은 지난달 중순 이래로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들어가는 가스를 처음에는 이전 공급량의 60% 그리고 나중에는 40%까지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3일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 중인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극초음속 무기의 한 종류인 공중발사 신속대응 무기의 로켓 추진체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오퍼레이셔널 파이어 제로 불리는 지상 발사체계의 첫 실험을 뉴멕시코에 소재한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실험장에서 실시에 성공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7월 15일 VOA 새벽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